15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세 번을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세 번을 대답하고 세 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자, 흔히들 이 구절이 아주 심오하게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죠. 그죠? 여기서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은 것은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 사랑, 아가파오 하느냐, 그리스 말로.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제가 필레오 합니다.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그리스 말에 필레오는 형제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 뭐 이런 걸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수준의 사랑을 네가 할 수 있느냐, 아가파오라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저는 그냥 형제 사랑 수준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라고 많이들 설교를 하지요. 그죠?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가파오의 원래 고대 그리스 말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필레오는 뭐 필라델피아, 필레오, 뭐 친구간, 형제간의 사랑을 말해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부터 그리스 말이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인터체인저블하게 아무 때나 사용하는 말로, 그냥 사랑이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뭐 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자, 베드로는 네, 사랑하긴 하는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흔히들 설교하실 때 뭐라고 그러죠? 앞에 두 번은 아가파원 하느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 다 필레오 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때 세 번째는 예수님도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흔히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반가워가지고, 예? 방금 전까지 아가파오 할 때는 굉장히 겁이 났는데, 하나님 수준 사랑 잘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 번째 필레오 하느냐 그랬더니 반가워서, 제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은혜롭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근데 세 번째 질문할 때 베드로가 뭐한줄 아세요? 뭐 보세요. 반가워 할게 아니에요. 근심했더래. 뭘 반가워해? 근심. 세 번씩이나 질문하니까 근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흔히들 설교하는 거랑 정반대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싹 빼고 설교를 하죠, 일단.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 말을 알기는 좀 아는데, 적당히 아니까 기원전 500년 전부터 이 두 말은 똑같은 동의어로 쓰였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르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풀이만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말 좀 한다는 분들이 흔히 글자풀이 하다가 엉뚱한 해석을 합니다.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그 시대상 쓰임받은 그 시대에 이게 어떻게 쓰였느냐까지도 연구를 해야지, 이왕 할 거면. 그건 연구 안 하고 글자풀이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그 시대까지 알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자, 찾아봅시다. 이거 참고로 아셔야 돼요. 자, 3장 19절에 한번. 앞에 같은 요한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저를 믿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받았다 그랬고요, 18절에. 그럼 그 정죄가 뭐냐,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 했다 그랬어요? 아가파오야. 하나님 사랑할 때만 쓴다며. 빛보다 어둠 사랑한 것도 아가파오로 썼어, 요한이. 그죠? 벌써 그러니까 이게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뭐 막 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또, 몇 가지만 더 찾아봅시다. 12장 43절. 12장 43절.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거기서도 무슨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그죠? 사람의 영광 사랑한 건데. 자, 그러니까, 그것도 아가파오예요. 거기도. 네, 그것도 아가파오. 그 다음에, 21장. 바로 앞에, 21장 7절에. 그것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아가파오예요. 자, 그러면, 필레오를 봅시다. 5장 20절로 갑니다.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의, 거기 필레오예요. 거기 아가파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그렇죠? 예, 그게 필레오예요. 자, 16장 27절. 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서 온 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필레오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 필레오 하시는 이름. 그러니까 이게 막, 요한은 막 쓰는 걸 알 수 있죠. 아가파오 썼다, 필레오 썼다, 막 쓰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말로 쓰는 거예요. 예, 동어역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걸 아시면 돼.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 사랑은 필레오로 돼 있어. 근데 아까 우리가 찾아본 똑같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건 아가파오로 써 있어. 그러니까 벌써 요한의 의도를 알겠죠.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오한 해석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가파오로 질문했고 베드로는 필레오밖에 못한다. 이런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질문한 포인트는 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나와요. 이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흔히 또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 있는 일곱 명이니까 일곱 명 중에 베드로 아닌 사람 여섯 명이 있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응?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줄 알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만 가지를 뽑아낸 거야. 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서 그걸 뽑아내면 안 돼. 다른 귀절은 그런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네가 여기 요한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질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베드로는 요한 사랑한 적도 없고 예. 서로 경쟁하기에 바빴고 예? 서로 한자리 우의정 좌의정 하기에 바빴고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실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은 이게 문맥을 잘 모르게 써놨는데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이 사람들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 질문을 했을까? 자 질문을 잘 보세요. 지금 요한이나 여기 세베대 아들들 또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나 사랑한다고 그런다. 근데 너도 나 사랑하지. 네가 나 사랑하는 게 얘네들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 질문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왜 지금 그 질문을 부활해서 나타나셔서 왜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아직도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얘네들이 사랑하는 건 게임이 안 되고 네가 나 사랑하는 게 최고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왜 그렇게 질문했어?
앞진에 그거 베드로가 예. 감옥 속에서 순교까지 가게
예, 바로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예, 목사님 말씀하신 베드로가 실제로 얘네들보다 예수님 응? 내가 더 사랑하지 자신 있다라고 뭐 하러 가겠다 그랬어요. 죽으러 가겠다 그랬어요. 그 그거 질문하는 거야. 아직도 유효하냐, 너?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 얘기예요. 그거 그 질문을 하신 거. 큰 소리 너 빵빵 쳤지? 자, 18장에 보세요. 우리 이미 공부한 거죠? 18장에. 거기서 베드로가 뭐 하죠? 18장에 베드로 뭐 했죠? 18장 15절부터 잘 아는 거. 15절부터 27절 뭐 하죠? 세번 부인했죠. 근데 이세번 부인한 요 친구가 13장에 뭐라고 그랬나 보죠. 13장 37절. 뭐라 했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네. 그랬잖아, 너. 아직도 유효하니? 그 말이야. 큰 소리 쳤잖아, 너. 그거 질문하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지금은 큰 소리를 안 치고 아주 주제 파악을 합니다. 겸손하게.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제 오버 안 합니다. 주님이 아는 수준 고겁니다. 딱. 저. 그 말이죠. 예.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사랑하긴 하는데, 예, 큰 소리 옛날에 너무 뻥뻥 쳤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수준, 딱그 수준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직도 너큰 소리 빵빵 치고, 네 수준보다 더큰 소리 치고 살아가냐? 말부터 앞서냐? 그죠? 베드로는 항상 말부터 앞서잖아요. 행동부터 하는 사람. 아직도 그러고 사냐? 그 말이지. 예스 아니면 노인데, 오버하냐? 그 말이지. 그랬더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사랑하느냐? 네.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16절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세 번씩이나 질문하니까. 아, 피씨 이거는 내가 세번 부인했다라고 복수하시나? 세번 부인했다 치사하게 세번 부인했다고 세번 확인하시나? 자,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왜세번 질문했을까? 우리가 추측해보자고. 한 번으로 끝나도 되는데 왜세 번씩이나 하셨어? 골탕 먹이려고? 너세번 했으니 나도 세번 한다? 그걸까요? 아마 예수님이 그러시진 않았을 거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을 뭐예요? 누그러뜨리고 그 길티 필링, 죄책감을 해소해 주시려고 그랬고. 세번 부인했기 때문에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오히려 뒤끝이 좀안 좋을 것 같다.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세번 질문함으로써 세 번의 사랑의 대답을 함으로써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함으로써 상쇄의 효과를 아마 예수님이 주시려고 사랑의 배려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배려하신 거. 그래, 너세번 부인했지? 이제 내가 다 모든 것을 끝내줄게. 너 괜찮아. 지금부터 괜찮아. 나도 너세번 확인해줄게. 됐어. 이 말이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양떼를 돌보라. 그 얘기죠. 전에 제가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참 자신만만하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가끔 쳐야 됩니다. 때려야 됩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고 그랬기 때문에 치야 됩니다. 예, 목자가 왜 막대기를 갖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가끔 필요하면 양을 징계하고 때리라고 갖고 다니는. 진짜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이분 뭐 그리스 말은커녕 뭐 한국말도 제대로 모르고. 참, 그 치라가 그 치라는 이 치라로 알아들었어요. 진짜예요. 전도사인데. 예. 야, 그참 희한하다.
그러면 빌레오나 아가페나 같은 하나로 묶듯이 내장을 치다 먹이라도 하나로
그 돌보라는 뜻이죠. 예, 돌보라. 먹이고 치고 돌보라 그 뜻이죠. 돌보라는 얘기죠. 양을 돌보라는 얘기지 때리라는 얘기 아닌데 그분은 가끔 때려야 된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번 질문하셔서 배려하시고 복수한 게 아닙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 자, 젊어서는 네가 부인하고 싶은 거, 부인하고 큰 소리 치고 싶은 거, 큰 소리 하고 네 맘대로 살았지. 근데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네 맘대로 살지 못하게 너를 끌고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 돌릴 것까지. 그러니까 순교할 거다까지 얘기하셨어. 자, 그러니까 양을 돌보다가 너는 결국 순교하게 된다라고 베드로한테 얘기하신 거죠. 중요한 건 누구의 양이죠? 예수님의 양입니다. 내 양, 세 번, my sheep 그랬어요. 사람의 양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 말은 다 하나님 양이라 놓고 자기 양으로 키우는 사람 많이 있죠. 내 양,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소유권을 분명하게 해야지. 자,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은 두 가지 이유로 쓰였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하나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미 뭘 알고 있어요? 요한이 세번 부인했던 사람인 것도 유명하고,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세번 부인한 베드로가 세번 부인한 얘기는 다써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러니까 이미 세 복음서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돌아다니고 있었고 이미 베드로의 얘기가 수제자고 유명하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고 어느 날 회복이 돼가지고 예? 베드로가 참 귀하게 쓰임 받고 양을 돌보다가 어느 날 순교까지 한게 벌써 요한복음 쓸 때는 아마 20, 30년 전에 베드로는 순교하고 죽었어요. 자, 한 90년경으로 주로 보죠. 요한복음 쓴 때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60년대 한 중반쯤 순교당했다고 거의 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볼때 베드로가 그렇게 훌륭하게 쓰임 받고 죽었는데 어떻게 회복이 된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건너뛰었어요. 세번 부인한 건 아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길래 저렇게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죽었을까? 의아스러웠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게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죠? 요렇게 회복이 됐다. 세 번째 부활하셨을 때 나타나서 베드로만 붙잡고 요렇게 얘기하셔서 예수님이 사랑의 배려로 다 회복시켜 주신 얘기가 이미 있었다. 요걸 독자들한테 하나를 밝혀주고. 그거보다 더, 이제 요 얘기에서 더 나가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예. 19절에, 너 말년에는 네 팔을 벌린다. 이제 아마 십자가에 죽는데 뭐 전설에 뭐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어쨌든 네 팔을 벌리리니 분명히 십자가에서 아마 죽는 것을 암시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처럼. 자, 베드로가 요렇게 얘기하신 것은 19절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자, 예수님 뭘 얘기하시죠? 지금 죽는 게 비극이다? 아니,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걸 얘기하신 거죠. 절대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이 그걸 딱 썼어요.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시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지. 예수를 따르라니까. 그렇죠? 죽는 얘기하고 예수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무슨 생각이 바짝 났을까? 늙어서는 사람들이 원치 않는데도 너를 데리고 가서 띠띠우고 네 팔을 벌리리라. 그래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성권영제 같으면 예수님 따라와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아이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다음이 말이 되죠. 20절에. 베드로가 딱 돌이키니까 바로 뒤에 따라오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예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누구? 예수의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줄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 바로 그 사람 장본인 그 사람이 따르는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쟤는요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얘는요 나는 예수를 따라서 두팔 벌리면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줄이면 쟤는요죠. 그렇죠?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만 죽어요? 이 말이죠. 나만 두팔 벌려요? 이 말이죠. 쟤는요 이렇게 되면 억울한 거예요. 자기만 죽기가. 네. 지금 영광의 죽음으로 알지 않고 아직까진 베드로 수준이 비극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자,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오해가 생겼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쉽게 말하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죽지 않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재림하는 날까지 사랑하시는 제자가 안 죽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해. You follow me. You를 붙이셨어요. 너와 쟤는 다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가서 소문으로 지 맘대로 소문을 내버렸어요. 베드로가. 그게 이제 23절이에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예수님은 뭘 얘기한 건데? 그 다음을 얘기하신 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를 강조하신 건데 베드로는 그 말은 빼먹고 앞에 걸 강조해버렸어요. 예? 예. 그랬더니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붙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뭐가?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요 말씀을 한 것이다. 했는데 베드로는 네게 무슨 상관이냐는 빼먹고 쟤안 죽는디야로만 얘기한 거야. 쟤 예수님 재림하는 날까지 안 죽는데를 딱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none of your business예요. 영어로 말하면 고 얘기하신 거야. 너랑은 상관없다. 너는 너고 쟤는 쟤다. 요 얘기하신 걸 갖다가 베드로가 쟤는 안 죽는데. 이랬어요. 이게 교계에 퍼져버린 거예요. 교계에 싹 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그 사람이 죽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죽었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죽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예수님이 거짓말을.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절대 안 죽는다랬는데 죽은 건 예수님의 예언도 틀리느냐. 이렇게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20장까지 쓰고 난 다음에 그 21장의 부록을 그의 제자격인 나라는 25절에 지금 나라는 사람이 21장을 써서 그 독자들한테 부록으로 붙인 거예요, 다시. 그 얘기 이 얘기였어. 니네가 잘못 들었어. 풍문이 아니 그 잘못된 풍문이야. None of your business. 네게 무슨 상관이냐? 요 얘기하신 거야.라고 해명하는 것을 쓴 것입니다. 그게 그 내용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하지 말라. 끌고 들어가지 말라. 너는 너고 그는 그다. 우리가 항상 이게 문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요래야 될 때, 쟤는요가 되거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사도 다르게 주셨고, 상황도 다르게 주셨고, 모든 걸 다르게 주십니다. 똑같이 안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 다른 사람의 탤런트, 다른 사람의 처한 상황, 저 사람은 왜 나는 생고생하는데 저렇게 편하게 사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재는 요가 됩니다. 항상 재는. 우리처럼 교회를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 대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안 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교회로 살다 보면 재는 요, 꼭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는 지난 17년 동안 재는 요 소리를 듣고 다녀요. 왜꼭 우리만 이렇게 믿어야 되나요? 그렇게 믿어도 하나님 잘 믿고 헌신하고 복도 받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사람이 항상 있어요. 질문이 꼬리를 물고 늘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꼭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볼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살아도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고 사는 걸 보면 괜히 시험에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그 사람은 그 사람, 나는 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고 살면 됩니다. None of my business.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자, 그러면 19절에 베드로의 죽음이 영광 돌리는 죽음이라라고 지금 요한이 쓰고 있죠.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거는 왜 이렇게 써놨, 왜 이렇게 사적을 달아놨을까, 여기다가.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공부해온 사람은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사적을,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놓고, 두 팔을 벌리는 죽음을 놓고, 요한복음의 저자는 영광을 돌릴 거라고.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지? 핍박 중에 굉장히 고통 속에 지금 예수를 부인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왕창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너희들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죽고 순교당하는 거 전혀 손해나 비참하거나 억울함이 아니에요. 영광이야.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그리고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셔. 그런 사람들. 25절. 그죠? 그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있지. 그게. 전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니다. 영광이다.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갑시다. 여러분 역사를 좀 아시지만 2세기, 3세기 때, 그리고 물론 기독교 역사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무슨 일이 항상 있느냐면, 핍박을 당하고 나서 자유시대가 되면은 무슨 문제가 꼭 해도 돼. 핍박 당할 시절에 견딘 사람과 넙죽넙죽, 이때는 뭐예요? 로마 황제한테 넙죽넙죽 절한 사람과,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 부인하고 황제 앞에 가서 절하고 황제 신상에다 절하고, 아니면 목숨으로 죽음으로 감옥 가면서 순교하면서 버텨낸 사람하고. 그렇죠? 두 부류가 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세기, 3세기 핍박이 지난 다음에는 항상 교회 안에 이 일이 역사적으로 벌어집니다. 저 사람들을 순교하고 감옥 갔다 오고 두드려 맞고 풀려나고 이런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교회에 복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인하고 머리를 끄적거리고 그때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 부인했지만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꼭 생기는 법이거든요. 왜? 예수는 믿고 싶으니까. 진리는 진리니까. 자, 그럴 때 교회가 저들을 받아줄 거냐 안 받아줄 거냐로 갑론을박을 하고 굉장히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역사상. 우리나라 해방 후도 마찬가지죠. 아주 프라우드한 사람들은, 신사참배 안한 사람들은 아주 프라우드하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아, 저것, 저것들은 아주, 일본 천황 신사에다 넙죽넙죽 저런 친구들이다. 이러고 깔보고 이럽니다. 그래서 화합이 잘안 됩니다. 한쪽은 프라이드, 한쪽은 죄의식. 조화가 안 됐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순교를, 아, 핍박을 견디는 쪽을 택한 사람들이라면, 누구처럼 해야 될까? 좋은 성경의 예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뭐한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응? 부인한 사람이에요. 나중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 내 손에 장을 쥐잖아. 절대 나 예수의 제자 아니다. 뭐 베드로의 부인은 말도 못하는 부인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죠. 값싼 회복은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는 자기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지옥을 경험했을 거예요. 한동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향을 먹어라. 회복시켰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교회들은 그걸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그들을 아주 예, 저주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렸어. 예, 이런 2세기 때, 3세기 때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교회로 다시는 받아주지 않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교파가
그죠. 지금도 그렇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프라우드, 아직도 굉장히 프라이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고. 믿음을 지키지 않고 넙죽넙죽 저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베드로처럼 부인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끝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어. 이거에 따라서. 다만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됐겠죠. 그죠? 값싼 회복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쉽게 그냥 팍 용서하고 그건 아니죠. 베드로가 분명히 한참 동안 지옥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포근하신 배려에 그냥 녹아졌을 게 그럴 거예요. 그만큼 고민하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 양을 먹이자. 우리 베드로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베드로의 회복된 베드로가 쓴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인데 어디 이렇게 해서 회복된 베드로가 이제 어떤 베드로가 됐는지 베드로전서 내내 우리가 베드로의 이제 회복된 베드로가 나중에 쓴 건지는 알지만 4장으로 가겠습니다. 곧 대제사 장의 여정에 한마디에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였어요. 그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회복된 다음에 4장 12절에 보면 이제 교회에다가 쓴 편지에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2절, 4장 12절.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에게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얘기 바뀌었죠? 그죠? 영광의 영이 함께 불시험, 고통, 시련 그 앞에서 견뎌내라. 오히려 즐거워해라. 올 것이 왔구나. 아, 내 믿음이 진짜인 게 테스트될 좋은 찬스가 왔구나. 제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 진짜 잘하는 놈들은 얄밉게 시험을 좋아해.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를 좋아해. 자기 실력이 드러날 찬스가 생겨. 진짜예요. 오히려 영화 구경하고 놀아. 막, 저 같은 사람은 마지막 몰아서 공부하고 있을 때, 푹 쉬고, 막, 목욕탕 갔다 오고. 그러면 즐거워해. 왜? 자기의 실력이 드러날 찬스가 왔다. 그 얘기잖아요. 평소 땐잘 몰라도, 믿음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도, 고통과 시련과 불시험 앞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 즐거워. 그런 표현을 썼어. 회복된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이제 내 양을 먹여. 돌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놨어?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서 그게 이제 장로들한테 하는 얘기래.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기도 장로래. 장로가 뭐죠? 신앙의 연장자다 해서 장로인 거예요. 직분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직분이라는 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이나 사람이 만들어낸 직분이 있죠. 장로는 신앙의 연장자예요. 자, 언니가, 5살짜리 언니가, 4살짜리 유리의 오빠입니다. 오빠라는 뜻이 뭐죠? 연장자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성관영자 형제자매가 장립식했어요? 오빠 장립식. 특별히 너를 오빠로 임명하노라. 말이 안 돼. 관계성 속에서의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원래 관계성 속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신 가족이요. 예수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요. 예수님의 신부를 이루는, 생명에 이루는 거기에 하나의 지체요. 그죠? 하나님의 집을 똑같이 이루는, 기둥도 되고, 누구는 창문도 되고, 벽돌도 되는 그런 펑션이었어요. 역할이었어요. 역할. 이게 캐톨릭을 거치면서 오늘날 개신교까지 직분으로 탈바꿈해서 그게 계급처럼 돼 있는 거죠, 오늘. 그죠? 펑션입니다. 펑션. 역할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절대로 특별한 무슨, 그게 아니라 그의 역할, 은사를 말해요. 신앙의 연장자다. 자, 직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5절에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다. 무슨 뜻? 신앙의 연장자들에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순복하라 그 뜻입니다. 젊은 자들.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함께 장로된 자여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 누구의 양물이 또? 분명히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예수님의 양이죠.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양이지 결코 인간이 좌지우지할 존재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명령절제하지 말고 그 말이죠. 뭐를 하라? 양물이의 본이 되라. 자,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죠? 본을? 제자들만 딱 놓고 시작한 장면이 14장부터 17장까지라 그랬죠? 공생애 다 끝나셨어요? 12장에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진짜 그래도 그 중에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놓고 시작합니다. 뭐부터 시작하시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어떻게?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면서 다 끝난 다음에 너희도 어떻게 알아? 내가 너희들에게 뭘 보였다? 본을 보였으니 이와 같이요. 너희도 노예처럼 살아라. 그 말이. 그 노예의 복장이고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발 닦는 건. 그것도 노예 중에서도 제일 하발치 노예가 손 닦고 발 닦는 일을 하는 겁니다. 밖에 주인이 밖에 갔다면 제일 먼저 1착으로 달려와서 때에다 물 떠다가 발 씻기는 게 가장 하발 친오의 역할이었죠. 그 당시에 로마 유대 시대 때. 자,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본보인 것. 아까 양을 돌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실 때도 누가 밥상 차려놓으셨죠? 예수님이 숯불 피워놓고 생선 갖다가 거기다가 떡을 거기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자기가 오히려 섬기시지. 항상 예수님은 본보이고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러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도 뭐라 합니까?
뭐를 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뭐를 하라? 본인. 그러니까 장로들의 역할. 그럼 오빠의 역할이 뭐냐? 물 떠와. 아, 제가 옛날에 10남매의 9째로 태어나서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나 7과 형이 맨날 심부름시키는데 그냥 먼저 태어난 게 계급이야, 그 사람들은. 연탄 갈아라, 물 떠와라, 뭐 해라, 떡볶이 사와라, 한겨울에 영하 5도, 10도에도 나가서 응? 초등학생, 중학생 때 맨날 떡볶이 사다 주고 뭐 해와라, 뭐. 심지어는 누나들이 뭐 자기네 그 여자 용품까지 사오라고. 아, 참. 누나가 계급입니까? 오빠가 계급입니까? 그렇죠? 자기가, 자기들이 그렇게 먼저 본을 보이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할 텐데, 자원하는 심적으로. 무조건 명령 많으니까 어린 나이에 화만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역할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상명하복이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교회는. 먼저 예수 믿은 게 무슨 계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만큼 더 사명감을 갖고 후배들을 위해서 본을 보이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노예처럼 섬기는 거. 그거 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대야에 물 떠놓고 나자마자 하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똑같이 사랑하라. 방금 전에 뭐 하셨어요? 노예 복장을 하고 발 씻겨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 자, 교회 안에서는 선배나 후배나 그거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그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 전에 베드로는 누가 크냐에 그거 하던 사람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더 크다. 예수님 등극하면 내가 영의정해야 된다. 이짓 하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바뀌었죠.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고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이 오신 예수, 성령으로 오신 주님, 교회 안에서
완전히 바뀐 베드로가 한 말씀이 지금. 베드로전서 5장 말씀. 그게 목자입니다. 목자, 그 다음에 말했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런 표현을 썼죠. 자,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목자, 장로, 감독. 이건 같은 겁니다. 그거 아시죠? 다 양무리의 본이 돼서 섬기는 오빠, 언니, 누나, 형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자, 왜 멀뚱멀뚱 저만 쳐다보세요? 제가 얘기했는데 세 개가 같은 거라니까. 자, 같다는 걸 어디서 알죠, 여러분? 목사, 목자죠. 목자. 성경에 목사란 말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딱한번 목자와 교사 할때 나오는데 목자는 있어도 목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 흔히 말하는 목자, 장로, 감독. 그게 같은 겁니다. 다 돌보고 섬기고 하는 펑션입니다. 역할입니다. 그게 세 개가 같다는 게 성경에 어디 나오세요? 혹시 아세요? 공부를 했는데 물론 까 잡수셨겠지만 오래전에 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7.
고린도전서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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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3차 여행까지 끝나고 예루살렘에 이제 빌립보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고린도 교회를 중심한 아가야 교회에다가 1년 전, 그 전부터 예루살렘에 기근이 났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서 먼저 받았으니 그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돈을 걷어서 그들이 굶지 않고 먹고 살게 해주자라고 여러 해 전부터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해서 그들이 몇 년 동안을 모았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가야, 고린도, 겐그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잔뜩 헌금을 걷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헌금이라는 건 전부 그거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구제 헌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걸 걷어가지고 이제 바울이 현찰이니까 그때 다 동전 아니에요. 되게 무겁겠죠. 그거를 제자들을 여러 명을 동원해서 자루 하나씩 짊어지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자, 배를 타고 갑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이 그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돈 갖다 주고 자기는 이제 로마를 거쳐 서반하로 갈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죠. 자, 가다가 어디를 들리죠? 밀레도라는 항구에 들려서 시간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에베소까지 가서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항구에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다가 장로들이 옵니다. 자, 그 장면입니다. 지금. 자,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이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해. 장로죠? 신앙의 연장자들입니다. 자, 오메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했냐? 너희들 다 봤지. 몇 년? 3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 있었어요. 3년 동안 너희가 다 봤지. 19절. 겸손, 눈물, 시험 참고, 주를 섬기고, 유익한 걸 말하고, 가르치고, 회개, 믿음 다 증거했다. 근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내 앞에 결박하고 환란이 기다린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가가지고 붙잡혀서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2년 감옥 생활하다 제수로 로마로 끌려가게 된 거거든요. 자, 거기 가기 전에 얘기죠. 자, 그러면서 28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장로들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뭘 삼고? 감독이잖아요. 그죠? 에피스코포스. 프레스비터. 그 말이죠. 감독자로 삼고, 감독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치게. 목자잖아요. 그죠? 장로들이 감독이고, 감독이 목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세를 거치고, 개신교회로 바뀌면서 이게 뭐 다, 이 직분, 저 직분, 저 직분으로 다 지네 마음대로 바꾼 겁니다. 성경에서는 양을 돌보고, 섬기고, 본을 보이고 하는, 형이요, 오빠요, 누나요, 이런 역할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장로고, 감독자고, 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되게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누구 피로 샀다고요, 교회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피 이래야 되죠, 공식적으로. 응? 교과서적인 답이 예수님의 피로 사셨다. 근데 여기는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 그 말이 그 말이라.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혼자 흘리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같이 흘리셨다. 자기 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자꾸 인간이 만들어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구원론 따로, 뭐 맨날 따로 하는 게 익숙해서 하나님 피로? 아, 하나님이 피가 어디 있어? 이러죠. 바울은 그게 그거고 저게 저거고 다 그런 거다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니까. 자, 그래서 거기 장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30절에 바울은 벌써 알았어요. 거기 에베소 장로들을 딱 모아놓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떠난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벌써 다 성령이 가르쳐줬어요. 30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서, 누구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 장로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타날 걸 알았어요. 제자들을 이끌어서 자기 사람, 자기 양을 만들어서 지 걸 가리키려고 한 사람들이 꼭 나올 줄을 알고 있어요. 자기를 줬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줬게. 예수님의 양인데 자기 양을 만들어서 자기를 추종하게 할 장로들이 나올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어그러진 말,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 복음을 가르칠 것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언한 대로 불과 몇 년 후에 바울이 로마로 갔다. 제수로 2년. 예루살렘 갔다. 제수 2년 가이사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가택연금. 그리고 풀려나와서 아마 서바나로 갔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하는데 안 갔어도 적어도 어디는 확실히 간 게 분명합니까? 4차 여행을 했죠? 어디로 갔죠? 그레테 섬에 간 게 확실하고 그레테 섬에 가서 디도를 떨어뜨리면서 교회를 여러 각성에 교회 세우고 디도를 순회 사역자로 남겨놓고 어디로 갔죠? 에베소로 갔습니다. 아시아로 다시 갔습니다. 여기 또 갔습니다. 갔더니 벌써 자기가 예언한 대로 요게 그대로 벌어졌죠. 누가? 지도자들 중에 예, 자기 양으로 삼고 거짓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완전히 예, 사분 오열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래서 내가 디모데 전서는 이미 에베소를 거쳐서 어디 왔을 때 마게도냐에 와서 디모데 전서를 보낸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다. 그 거짓 교사 중에 누굴 내쫓았다. 두 명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교회에서 내가 내쫓지 않았느냐. 거기 써있죠. 디모데 전서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참고로 말하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대거 나타났어. 2000년인 지난 오늘날은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많은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알아보고 요한복음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21장으로 와서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회복됐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잘못 가서 얘기한 풍문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한 것도 해소됐죠. 지금 그렇죠?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한 것이지 그 제자가 죽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해결됐죠? 자, 다 해결시킨 다음에 24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를 증거하고 이를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나시는 제자예요. 예? 그 사람이 요한복음 다 기록했다 이 말이죠. 예. 우리는 우리가 누구예요? 이제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그죠? 우리는 저자를 포함한, 나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 우리, 수신인을 포함한 교회들은, 우리는, 공동체는 그의 증거가, 사랑하시는 자의 증거가 뭐다? 참인 줄 아노라. 진짜인 줄. 네? 자, 요 단어는 형용사점을요, 영어로 말하면 true, real, genuine 이라는 동사입니다. 저 형용사입니다. 요것의 명사가 뭐지? 형용사는 참. 명사는 진리. 이게 명사가 진리.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리라는 말 우리 계속 찾아봤죠. 지금까지. 예? 되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다른 복음서나 다른 편지서나 다 종합을 해도 진리라는 말은 자주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진리라는 말이 도배가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세요? 25번이 나와요. 근데 명사형으로만 25번 나와요. 진리가. 형용사로 참이라는 말로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4번 나와요. 그리고 리얼이라는 참, 같이 참이라고 번역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다 동어예요. 그걸로 9번 나와요. 아, 그거 말고. 그 트룰리는 부사예요. 그건. 그걸로는 뭐 말도 못해. 그건 아멘, 아멘인데 그거는 이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그거는 히브리 말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진리라는 말이요. 이제 요한 1서도 우리가 요 다음에 공부할게. 제가 한국 갔다 오면 공부할게. 요한 1서인데. 요한 1서도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아마 얼마 있다가 쓴 걸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보면 대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소수의 교인들한테, 의기소침해 있는 교인들한테 너희가 진짜다 하고 쓴 게 이제 요한일서거든요. 자, 그게 이제 아마 1년, 2년 후쯤 요한복음 보낸 후에 썼을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도 나오는 단어는 거의 요한복음하고 판박이로 똑같이 나옵니다. 생명, 믿는다, 진리, 참, 세상, 우리가 다 살펴봤죠? 요 단어가 단골로 계속 등장을 해요. 참고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생명이라는 단어, 산다라는 단어가 모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틀어서 제가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요한일서를 통틀어서 생명, 영생, 산다 동사까지 합해서 명사형, 동사형으로 66번이나 많이 나오죠, 물론. 정답입니다. 그 말하면 다 맞습니다. 자, 66번 나오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믿는다라는 말.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한 번도 명사형으로 안 나온다 그랬죠? 100% 동사형으로만 나와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독자들의 삶이 전혀 믿는다고 하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을 강조하면서 생명은 약동하는 거야. 믿는 건 정적인 게 아니야. 움직이는 거야. 그걸 강조하려고 동사형으로만 다 나옵니다. 믿는다. 그것도 주로 현재 진행형으로 나온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에만 98번, 요한일서에 9번. 응? 도합 107번 등장. 믿는다. 생명 66번. 세상이란 말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네, 세상이란 말 엄청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도 하고 이중구조로 나온다 그랬죠. 몇 번 나온다 그랬죠? 101번, 102번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참, 진리 이 말은 몇 번 등장할까요? 63번. 그러니까 요한의 중심 단어입니다. 이게. 자, 요건 상식이에요. 외워두세요. 몇 번 나오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생명, 영생, 그 다음에 믿는다, 그 다음에 진리, 참, 그 다음에 세상. 요 단어가 요한복음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 끝까지. 그 단어만 이해해도 요한복음을 왜 썼나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 아하, 요 얘기 쓴 거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참 그랬는데 왜 참을 강조할까 지금? 요한복음 21장 24절에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왜 그럴까? 이 당시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미 1세기 말에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이미 바울 때 거짓교사가 등장했는데, 그게 65년경인데도 이미 거짓교사들이 많이 등장했어.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적그리스도라고 불러요. 뭐 말세에 나타날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거짓교사들. 그래서 참을 강조하는 거예요. 참을. 복음이 변질된 상황에서 진짜를 알려면은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전한 이걸 너희가 들어야 돼. 아셨죠? 그게 요한복음. 그래서 1장부터 그 얘기를 지금까지 써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참.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마지막에 사인한 거예요. 자기라는 거. 나라는 사람은 아마 요한의 제자격인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한다. 왜 그러면 이들은 재림할 때까지 이 사람이 죽지 않을 거다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상관없다 이 얘기를 강조한 거지만 독자들 중에는 재림할 때까지 이 사람이 안 죽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부풀어 있었어요. 왜? 베드로가 물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초창기에는 재림에 꽂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사도 바울 편지 보면 금방 알아요. 나중에 갈수록 바울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재림에 별로 관심 없는 듯 나중에 가면 딴 사람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재림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 맞습니다. 삶이 하도 힘드니까.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핍박이 있고,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핍박까지 겹치고 이러니까, 경천 동지할 하나님의 뭔가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라를 늘 기다리는 거죠. 그 중에 뭐가? 재림이 가장. 재림하면 다 끝난다니까. 네, 재림 신앙이 엄청 이거는 그때뿐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내내 된 거고 얼마 전에 예전에도 목사님하고 얘기했죠. 9월 며칠이었죠? 23일 9월 23일 재림한다고 요전에 일주일 전에 재림한다고 그거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최근까지 틀림없이 재림한다. 천체의 움직임을 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그렇대나. 요한계시록 12장이 뭔지 아세요? 예수, 거기에 한 여자가 해를 입고, 뭐 다리 입고, 별로 하고, 뭐 이런 건데, 그게 천체의 움직임이래. 말도 안 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 교회가 빛이다.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 가득한 게 교회다라는 상징이지. 그게 무슨 천체의 움직임이 아닌데, 그걸 천체의 움직임으로 보고 9월 23일이래, 그게. 네. 별 사람이 다 있죠. 자. 이게 다 왜 재림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왜 재림에 자꾸 꽂히고 재림에 막 모든 것을 걸게 될까요? 왜 그럴까? 자, 오늘 마지막 질문. 왜 그럴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고 싶어했던 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뭘 하시려고 에덴 동산도 만들고 예?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 걸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자꾸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생각만 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빨리 재림해서 이 세상 끝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목적. 자, 그걸 찾아보고 우리가 오늘 마지막 끝내기로 하죠. 이미 공부했죠? 어디죠? 자,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 요한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17장으로 봅시다. 그 당시 교인들에게 재림에 대한 기대도 좋지만 그게 신앙은 아니야. 이게 진짜야. 하고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과 아버지의 단둘의 대화가 실려 있어요. 그죠? 몇 장이죠? 이게 17장이에요. 네. 아버지와 단둘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단둘이 얘기했으니까 제자들에게 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단둘의 얘기하니까 아마 그거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15절. 뭐 다 살펴보려면 이미 다 살펴봤으니까 이미 공부 다 했으니까 15절. 내가 비없는 것은 저희를 뭐라고요? 여기 나오잖아 답이. 세상에서 데려가고자 함이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자꾸 가려고 그래. 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멘트입니다. 주님이 살고 있을 만큼 살아라 한 만큼 살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데려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재림 또는 천국, 죽은 다음에 천국. 예수님이 아예 못을 박습니다. 14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 이것만 다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되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지만 30여 년 전혀 세상 사람으로 안 사셨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화장실 가고 다 하실 거 하셨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뭘로 사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로 사셨어요. 그죠?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14장에 20절에 그날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뭐가 벌어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가 벌어져요. 그 전까지는 뭐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는 원래 있던 거고 이젠 너희가 붙는다. 너희 교회가 내 안에, 내가 교회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교회가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로 이 땅에 살면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슨 지상명령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17절에 진리로 거룩해 하시고 이 세상에서 18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것처럼 예수님도 교회를 저희들을 공동체를 세상에 살게 하신다 이 말이야. 보낸다니까 맨날 어디 뭐 성교하러 간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존재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자, 그래서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벌어졌냐? 저희도 너희들도 이 말이죠. 교회도 오늘 우리도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여기 저희의 제자들만 두고 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요 저희의 오늘 우리도 포함되는 이유를 아세요? 여기는 저희는 여기선 열두 제자 요 사람들만 가리킵니다. 근데 사실은 요 저희의 우리도 포함되는 걸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바로 위에 있잖아요.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우리까지지. 저희 말이 오늘 우리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죠? 교회로서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다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모습을 누가 봐요? 세상이 딱 봐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 세상 사람들 속에 살면서 산 속에 들어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 속에 같이 살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뭘 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낸 게 저거구나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이 보낸 교회를 보고. 그거야?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 데려가지 않고 여기가 그러니까 세상에다가 두고 그런 교회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게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낸 그것을 지금 이 땅에서 하는 존재들이구나. 요걸 레코그나이즈 하라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그걸 기도하신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7장 다시 오셔서. 자, 이제. 그리고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으니. 똑같아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를 게 하나도 없이.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린 죄인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우리를 누구와 똑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가치가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이 받은 영광을 누구도 받아요. 저희도요. 똑같습니다. 애누리 없이 똑같은 걸 우리가 경험한다고 말이죠. 저희에게도 영광을 주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똑같이 저희도 하나예요. 차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인 것과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에서 지체가 하나로 사는 것이 똑같은 차원이다. 조금도 애누리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차원과 우리는 덜 떨어진 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만 예수님이 그건 쓸데없는 죽음한 것밖에 안 돼.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하셨을 때는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다라는 뜻이거든. 그게 우리입니다. 자, 그 얘기입니다.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똑같이에요. 똑같아요. 저희도 사랑하심을 누가 보게? 세상이 보고 알게 해요. 네. 교회의 역할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완전히 이 세상과 다른 차원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하나인 존재구나. 그걸 보여줘야 돼. 교회가 그걸 보여주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일만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죠.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도 똑같이 보게. 요거 하고 싶은 거. 오늘날 교회를 세워서 그 안에서 이거 하고 싶으십니다.
장세 전에 하나님이
경험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똑같이 경험한다 이 말이죠.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요한복음을 전부 마쳤습니다.